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봤느냐는 질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북 외교 해법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른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복수의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와 이란 핵 합의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에게 합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까지 이란의 핵 합의 준수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미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른 대이란 제재는 유예하면서도 별도의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최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고 이를 지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성의를 갖고 약속을 지켜왔다면서 한국 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아베 총리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된 영국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취소 이유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루어진 영국과의 나쁜 거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런던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최상의 미국 대사관을 헐값에 팔고 12억 달러를 지불하며 후진 곳에 새 대사관을 지었다며 자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 개관식 축하 리본을 끊으러 가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취소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영국의 최고 단일 투자자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취소를 반기는 야당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T와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민 문제를 논의하면서 왜 우리가 IT에서 온 사람들이 필요하느냐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임시보호신분 TPS 프로그램을 반박하면서 나왔습니다. TPS 프로그램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IT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발표하는 등 TPS 제도 취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개선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혹들이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미 정부가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는 3월 실시되는 이탈리아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관리들을 보냈다는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은 러시아와 이탈리아 간 경제 협력을 훼손하기 위해 날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선 크고 작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인간만 희생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쟁은 야생동물에게도 지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지난 65년간의 이 코끼리나 코뿔소 등 아프리카 대륙 동물 36종의 개체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평화로운 상태에선 야생동물 개체수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지만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해마다 포유동물 가운데 35%가 죽었다고 하고요. 우간다에선 두 차례 전쟁 기간 영양 등 일부 동물들이 전멸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분쟁 지역에선 동물 개체수가 오히려 늘기도 했다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남북한 사이에 설정된 비무장지대 DMZ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휴전 상황에 가로놓여 있는 이 DMZ는 지난 약 70년간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야생동물의 천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7도로 무척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황해도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함흥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죠. 이 1970년대 인기 뮤지컬 애니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오늘의 현실이 우울할지라도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힘든 일이 다 사라질 거라고 노래하는 Tomorrow, 내일 안드레아 맥하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un will come out tomorrow. Bet your bottom dollar that tomorrow there'll be sun. Just thinking about tomorrow clears away the cobwebs and the sorrow till there's none. When I'm stuck with a day that's gray and lonely, I just stick out my chin and grin and say, oh, the sun will come out tomorrow, so you gotta hang on till tomorrow. Come what may, tomorrow, tomorrow, I love you. Tomorrow, you're always a day off.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유보 조치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2015년 맺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고요. 이어서 티베트에서 시작돼서 동남아 5개 나라를 흐르는 메콩강 개발 협력에 중국 정부가 박차를 가하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유보 조치를 연장한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핵 합의에 따른 대이란 제재 유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에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최악의 협상이었다면서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 제재 유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핵 합의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 핵 합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란이 테러 지원을 계속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이어왔다면서 핵 합의를 불인증했습니다. 2015년 핵 합의 후속 입법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90일마다 이 합의 이행 상황을 인증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였는데요. 이후에는 결국 핵 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거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일단 합의를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최악의 협상이라고 했던 이란 핵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핵 합의를 그대로 두려는 건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주 AP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 가운데 수정하는 쪽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 수정 논의를 위한 시한을 미 의회와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에게 제시한 뒤에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전격 파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제재 유보 연장은 이 수정 논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셈이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유보를 연장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오늘 발표할 핵 합의 관련 유보 제재 유보 조치와는 별도로 테러 지원과 인권 탄압에 관여한 이란 당국자들과 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표적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도 보도됐습니다.
네. 자, 2015년 이란 핵 합의 어떤 내용이었죠?
당시에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던 이란이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와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줬고요. 이 핵 합의가 공식 발효된 2016년 이전까지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금융체제에서 배제하고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이란으로 들어가는 자금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재를 시행했었습니다.
네. 자, 이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네.
이란 당국이 핵 합의 목적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빈틈이 크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 합의 불인증 당시 이란이 다양한 방향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했고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테러 지원을 계속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것은 핵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여섯 개 나라가 이란 핵합의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핵합의 당사국들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이 어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주선으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는데요. 이들 3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잘 지켜온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핵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핵합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나머지 당사국인 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입장이죠?
예, 기존 핵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수요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이미 확인했다면서 우리 러시아는 이 합의가 역내 안보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공헌하는 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왕이 외교부 장관 등 명의로 이란 핵합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890만 달러 정도 되는 출연금 처리 협의와 일본 정부의 사죄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해 말 외교부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표부터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까지 이어진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해서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서 일본 측은 합의에 따라서 10억 엔을 즉시 출연하는 등 약속한 것을 모두 성의 있게 이행해 왔다면서 한국 측에도 이 합의를 이행하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가와 국가 간 약속,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맺은 위안부 합의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앞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종류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위안부 합의를 지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이 뭡니까?
예,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발표했는데요. 일본 측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배상 없이 졸속적으로 합의했다는 비판이 한국 시민사회에서 높아졌고요. 지난해 출범한 한국 새 정부가 이 과정을 재검토한 결과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외교적인 필요에 따라서 성급하게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수요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의사는 없지만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10억 엔, 미국 돈으로 약 890만 달러도 이미 집행된 부분 등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채워넣은 뒤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아베 총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프레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나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당분간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갈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NHK 방송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은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는 4월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의 3개국 정상회의를 위해서라도 양국 간의 냉각기는 오래갈 수 없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메콩강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제2회 란창강 메콩강 협력회의 정상회담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1일과 1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중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이 메콩강 유역 6개 나라 지도자들이 이 메콩강 개발 협력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회의에 처음 새로 생긴 상임 의장직을 맡은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란창강 메콩강 협력 회의라고 하셨는데요. 왜 강 이름이 두 개나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 메콩강을 중국에서 란창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시작돼서 중국 윈난성을 거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흐르는 총 4,800km에 달하는 대하천인데요. 이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고 이 메콩강 주변에 살아가는 약 6천만 명 인구에게 식량과 물,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른바 동남아의 젖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미 메콩강 건설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메콩강 상류에 이미 8개의 댐을 건설했고요. 윈난성과 티베트, 칭하이 등에 앞으로 20개 이상의 댐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메콩강 유역의 5개 나라들은 이번 회의에서 메콩강 개발 사업 5개년 행동 계획을 채택했는데요. 이 계획은 수자원 공동 개발, 환경 협력, 농업 활성화, 빈곤 퇴치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데다가 인간의 개발에 따른 위협에 대처할 이 구체적인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메콩강 하류 국가들은 중국의 메콩강 개발 사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가뭄과 홍수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어종이 풍부한 하천으로 알려졌던 메콩강의 수중 생태계가 파괴돼서 메콩강 유역의 농민과 어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하류 국가들은 특히 메콩강은 6개국 모두의 강인데 중국이 협의 없이 마음대로 댐을 만들어서 환경을 파괴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이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해외 도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연방 상원 소속 몇몇 의원이 이민개혁 법안에 들어갈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연방정부 지침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해외 도청과 관련해서 어제 연방하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었군요.
네, 연방하원이 어제 표결로 피사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효력을 6년 연장시켰습니다. 찬성 256대 반대 164로 통과됐는데요. 이로써 미국 정보기관들이 해외 테러 용의자에 대한 도청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조항은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법이 그간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이 도청에 영장이 있어야 하느냐 이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이 도청을 하려면 이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이 필요한데요. 이 702조는 해외 테러 용의자를 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도청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해외에 있는 테러 용의자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교신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시민이 관련된 경우에도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안보국, NSA 같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난 뒤부터 이런 비밀 도청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 2008년에 연방의회가 FISA 702조에 근거해서 이 비밀 프로그램을 합법화해 준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조항은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간 논란이 많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몇몇 연방위원과 민권단체들은 이 도청 과정에서 미국 시민의 정보가 여과 없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부당한 조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원 표결에서도요. 미국인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 영장이 있어야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이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표결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네.
다만 테러 혐의가 아닌 일반 범죄와 관련된 FBI 수사일 경우에는 미국인을 도청하거나 미국인의 이메일, 통화 기록 같은 정보를 보려면 여전히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을 연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테러 수사 같은 경우는 이 화급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장을 받느라 시간을 허비하다가 테러를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 수사국 FBI 국장이 영장 없는 프로그램이 도청 프로그램이 테러를 막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어제 표결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보기관이 필수적인 수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위원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와이든 의원은 특히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능력을 확대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논란이 좀 있는데요.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702조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인터넷 트위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써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자기 진영을 도청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이 올라오자 민주당 수뇌부는 하원 표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는데 그런데 2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하고 통화를 한 뒤에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조항이 이 해외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표결을 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계속 이민개혁 관련 소식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어제 또 연방상원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공화 상원의원 모두 6명이 함께 발표한 건데요. 다카나 국경 강화 방안 그리고 가족 이민 문제들을 포함한 이민 개혁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제프 프리에크 위원,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위원, 리처드 더빈 의원 등이 협의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이 어제 성명을 내고 연방의회 안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방안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군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과정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편 세라우크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한 합의가 나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민개혁 방안에서 논란이 되는 항목들이 뭔지 좀 짚어보고 할까요?
뭐 역시 가장 논란이 바로 다카 문제입니다.
네, 이 다카,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수혜 대상이 약 8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오는 3월 5일까지 이 대안을 찾으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경 강화 방안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따라서 장벽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꼭 장벽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비자 추첨제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사는 이민자가 가족을 미국에 데려올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의 제한 여부, 그리고 임시보호신분 TPS로 미국에 살던 사람들의 문제, 영주권 추첨제 변경 등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네, 이 항목들을 한번 들어보니까 참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물론입니다. 이 개별 현안에 대해서 민주공화 두 당의 생각이 아주 다르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공화당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힘들어서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다카 문제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다카를 해결하려면 꼭 이 국경 장벽 건설에 합의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두 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민 개혁 문제를 논의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과정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티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 등 문제가 많은 나라 출신 시민들이 왜 미국에 와서 사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말을 하는 과정에 비속어를 좀 썼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을 두고 크게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계에서도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전에 방금 한 시간 전에 이와 관련한 글을 트위터에도 올렸는데요. 자신이 강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보도된 그런 속된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디케이드라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데요. 연방정부가 이 메디케이드와 관련해 중요한 지침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보건후생부 시마 버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장이 11일 각주 담당자에게 보낸 서한에 담긴 내용인데요. 골자가 주정부가 직업이 있는 사람만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시행하려면 연방정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메디케이드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종의 의료 원조죠.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나이, 임신 여부, 또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냐 아니냐 등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주마다 다 다르죠. 현재 약 7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인 5명 가운데 한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안에서 운영되는 이 공공 의료 보험 가운데는 규모가 가장 큰 겁니다.
네. 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보험 제도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빈곤선이란 게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작년 1월에 관보에 올린 이 빈곤선 기준을 보면요.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약 24,600달러 이하면 빈곤한 겁니다.
네.
반면에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는 이 기준 액수가 약간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메디케이드도 있지만 메디케어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 체제입니다.
네.
이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반면에 이 메디케이드는 이 주정부가 각각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놓고서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디케이드는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자격 요건이나 구체적인 혜택을 받는 내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원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꼭 직업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버마 국장이 주정부에 내려보낸 서한은 일을 하거나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지역 활동이라면요, 교육이나 훈련, 구직 활동, 자원봉사 그리고 일반 봉사 활동이 포함됩니다. 현재 이 10개 주정부가 이미 연방정부에 이런 조건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추가로 다른 3개 주도 이 같은 조건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아프거나 사정 있는 사람은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도 모두 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가진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아픈 아이나 친척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또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의 사는 곳의 실업률도 고려하라고 해당 지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료보장 제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에 직업 보유 여부 같은 전제 조건을 세우는 건 이 제도 자체를 약화하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들은 이 지침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의 해당 지침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비영리 기구죠. 카이저 가족재단이 지난해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미국인들의 생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에 여론조사에는 응답자 대다수가 이 직업 보유를 메디케이드 가입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을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축소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키스 얼번의 노래입니다. 우울함을 상징하는 파란색은 당신의 색이 아니라고 노래하는 Blue Ain't Your Color 함께하시죠. I can't see you over there staring at your drink watching that I sink all alone tonight and chances are you're sitting here in this bar cause he ain't gonna treat you right well it's probably not my place but I'm gonna say it anyway cause you look like you Hadn't felt the fire, had a little fun, hadn't had a smile in a little while, baby. Blue looks good on the sky. Looks good on that neon buzzing on the wall, but darling, it don't match your eyes. I'm telling you. Trying to be another just pick you up kind of guy trying to drink you up trying to take you home but I don't understand how another man can take your son and turn it ice cold well I've had enough to drink and it's making me think that I just might tell you If I were a painter, I wouldn't change you. I'd just paint you bright, baby. Cause blue looks good on the sky. Looks good on that neon buzzing on the wall, but darling, it don't match your eyes. I'm telli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출간된 책 한 권이 새해 벽두부터 미국 중앙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언론인 마이클 울프 씨가 최근 펴낸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책입니다. 울프 씨는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수정헌법 25조가 언급됐다고 방송 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25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정헌법 25조의 역사.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1965년 7월 6일 연방 수정헌법 25조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1967년 2월 10일 비준됐고 모두 4개의 부속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From Dallas, Texas, the flash apparently official President Kennedy died at 1 p.m. Central Standard Time.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암살이 계기가 돼 제정됐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승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수정헌법 25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수정헌법 25조가 제정되기 전 몇몇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과 자신의 유고 시 대통령직 승계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을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정헌법 25조의 내용.
4개 항으로 구성된 수정헌법 25조의 1항과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미은직, 사망 또는 사임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직에 궐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그는 연방의회 양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해 승인을 얻어 그 직에 취임한다.
수정헌법 1항과 2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직 공석 시 누가 그 자리를 승계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대통령 자리가 빌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승계자가 남은 대통령 임기를 이어갑니다. 다음 수정헌법 25조 3항과 4항은 대통령을 면직시키거나 복직시킬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그가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하는 경우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와 반대되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사망은 사정이 생기면 대통령이 자기 뜻에 따라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사항은 대통령을 본인 의사와는 달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통령과 행정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기타 기관의 주요 공직자들의 과반수가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한 때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맡는다.
부통령과 각료들의 과반수가 의회에 통보하면 현직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대통령직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부통령과 내각이 4일 이내에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다시 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방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면 이 목적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서면 성명서 수령 후 21일 이내에 또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연방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 표결에 의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의하면 부통령이 계속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부통령과 강료들이 대통령 면직을 다시 요청하면 연방의회가 표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법 25조의 적용.
미국 연방 수정헌법 25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 부속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잠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던 경우입니다. 대통령이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이 끝날 때까지 부통령에게 권한을 임시 이양했던 건데요. 가장 최근에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07년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결장검사를 위해 딕 체니 부통령에게 몇 시간 동안 대통령직을 넘긴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부속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총격으로 쓰러졌을 때, 또 임기 말인 1987년 일각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둘러싼 논란.
수정헌법 25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강제로 면직시켜야 할 경우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해당 헌법 조항이 대통령 면직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유로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논란의 중심이 된 책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 출간을 계기로 언론과 중앙정치권에서 수정헌법 25조가 새삼 거론되고 있습니다.
This went on. Okay, 25th Amendment. So 25th Amendment is a concept that is alive every day in the White House.
책의 저자 마이클 울프 씨는 몇몇 언론과의 회견에서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대통령직 수행 불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근거해 부통령과 내각 강료들이 수정헌법 25조 4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면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과 트럼프 반대 진영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울프 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I had a situation where I was a very excellent student, came out, made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became one of the top business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기자들에게 자신이 명문 대학을 졸업했고 사업에서 수완을 발휘한 안정적인 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질 부족과 불안정한 정신 건강을 전면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수정헌법 25조 4항이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따라다니는 자질 부족,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어떻게 떨쳐버릴지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인상적인 수상 연설을 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오프라 윈프리 씨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인으로 영화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불우한 어린 시절과 방황으로 점철된 청소년기를 극복한 뒤 미국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윈프리 씨는 지난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 코시어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그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당했고 이후에도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미인 대회에서 상을 받은 뒤 주목을 받았고 내슈빌 지역 방송에 리포터 겸 앵커로 발탁되면서 방송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역경을 딛고 지난 1973년 테네시 주립대학을 졸업한 윈프리 씨는 이후 TV에 진출합니다. 볼티모어 WJG TV를 거친 뒤
1984년 시카고 WLS-TV로 자리를 옮겼고 여기에서 곧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시작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 1986년 미 전역에 방송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무려 25년 동안 방송됐습니다. 윈프리 씨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그야말로 미국 최고의 토크쇼로 등극시킵니다. 그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방송뿐만 아니라 출판 영화 산업에도 손을 뻗쳤고 인상적인 활동으로 미국 최고 부호 명단에는 물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도 꼽힙니다. 오프라 윈프리 씨는 지난 7일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나와 연설에 주목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성추행 추방운동을 언급하며 새 시대가 왔다면서 다시는 성추행 당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윈프리 씨의 연설에 크게 감동한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축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25조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오늘 마음이 무겁네. 이렇게 슬프고 축 처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이 표현은 크게 실망하다,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 또는 기분이 안 좋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just got dumped by my date. I'm really bummed out. 나 오늘 차였어. 기분이 너무 우울하다. You look bummed out. Are you okay?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My flight got canceled because of the snow. I'm so bummed out. 비행기가 눈 때문에 취소됐어. 아, 진짜 너무 실망이다. I'm bummed that I didn't get to see you this week. 이번 주 못 봐서 너무 아쉽다.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오늘은 bummed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2년 1월 12일 오늘. 방글라데시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무지브 라만이 방글라데시 초대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Sanity over insanity. Courage over cowardice.
무지브 라만이 이끈 동파키스탄의 독립단체인 아와이 연맹은 한 해 전인 1971년 3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방글라데시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파키스탄은 즉각 군사 탄압에 나섰고 지도자 라만을 체포한 뒤 감옥에 감금시키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힘을 합해 파키스탄에 저항하며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인도 또한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한 파키스탄은 1971년 12월 16일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지브 라만은 이어 교도소에서 풀려난 지 4일 만인 1972년 오늘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 속에 방글라데시 초대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무지브 라만은 이어 3년 뒤인 1975년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고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1991년 1월 12일 오늘 소련군이 리투아니아의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방송국을 공격했습니다. 소련군은 방송국 앞에 나가선 리투아니아 국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했고 이로 인해 리투아니아 주민 13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유럽의 북동부에 위치한 리투아니아는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군에 점령됐고 1940년 스탈린에 의해 소련에 강제 합병됐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리투아니아에서는 정치와 종교에 대한 자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갔습니다. 이에 소련은 1991년 오늘 탱크와 대포를 앞세워 리투아니아인들의 독립에 대한 갈망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련군의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는 8개월 뒤인 1991년 9월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연설을 통해 주요 행적을 짚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수단인 트위터. 어떤 나라,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다뤄졌는지 살펴봅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 혹시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전문가들의 평가 함께 들어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트럼프 취임 1년.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